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병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수요 에베스 기도에 인도를 하면서 인사법 하나를 소개했죠. 기억하십니까? 이 시간 먼저 한번 그 인사법을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터 5가지가 있었는데요. 1은 뭐였습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넣으면서 최고. 그리고, 같이 해볼까요? 최고. 자, 2는 V를 그리면서 승리하세요. 3은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4는 사랑합니다. 오는 원래 이제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하이파이브 해야 되는데 자 코로나 때문에 바꿨죠. 오직 예수 짝짝짝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저 말고 이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중 우리가 참 믿음 좋다 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인물들이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물들의 행적을 우리가 곰곰이 반추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했어, 이런 행동도 했어, 이 사람에게 이런 일도 있었어 하면서 약간 의아해할 만한 조금은 우리를 실망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언약의 이제 3인방 하면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는 구약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중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특별히 100세 때에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도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아내 때문에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닥칠까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그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너무 이쁜 아내를 둔 죄로 자신의 신변까지 그렇게 위협받을까봐 거짓말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형과 경쟁하였고 또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 대신 받게 되어서 외삼촌의 집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출애굽기를 지은 저자 모세도 참 리더십 있고 또 온유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끌었으며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지만 반석을 두 번 치는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생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구약의 3대 선지자 중 하나인 사무엘도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탁월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정작 자기 집안의 문제, 우리가 흔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로 집안을 다스리는 문제,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문제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윗의 바세바 사건, 또 솔로몬의 이방신 숭배 등 성경에서 한 획을 그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씩은 실책과 과오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또 사무엘과 더불어 구약의 3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엘리야이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있던 능력과 권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 오늘 날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저는 갈멜산 대첩이라고 이제 부르고 싶은 갈멜산에서 단신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수레와 또 불말들 가운데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 영적인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몰살시키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냈던 그 선지자 엘리야는 그 이후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에게 비까지 내리게 해서 아합을 놀라게 했던 이야기가 18장 후반에 나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그 이후에 19장에 보니까 아합은 본문 1절에서 본문 19장 1절에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몰살당했는지를 아내인 왕비 이세벨에게 말하게 합니다. 이세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겠죠. 그리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일 이 시간에는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야의 행동은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당신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신들에게 아무리 맹세하고 또 아무리 협박해도 나는 무섭지 않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라고 그런 반응을 우리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이세벨의 협박에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흔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전체를 일컬을 때 우리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제일 위쪽이고 베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제일 남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베엘세바로 도피한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가 오직 그의 세력권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는 것을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 물론 남유다 중에서도 제일 남쪽이라고 하는 브엘세바를 도피처로 정했던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의 일의 그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그 영웅 바로 엘리야가 왕비의 협박에 황급히 국경을 넘고 국토의 구석에까지 가서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너의 생명을 네가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신들에게 맹세하는 이세벨에게 겁을 먹고 숨어버리는 이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 즉 연약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협박 앞에 방금 전에 하늘 위에서 불을 내렸던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꽁무니가 빠지게 불이 나게 도망가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선지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아도 인간이 이룩한 과학과 또 물질 문명으로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계몽주의와 또 합리주의로 인간 이성이 극대화되었을 때 그때 세계 1차, 2차 대전이 발생했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문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니 또 대자연의 지배자이니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미화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브엘세바로 가서 사환을 머물게 하고 엘리야 자신은 광야로 하루 길쯤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다는 말이 4절에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쉽게 말하면 주님 그냥 이대로 나는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나무에 앉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자,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져있던 그래서 잠이 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우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 한 병으로 기력을 회복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는지 엘리야는 다시 누워버립니다. 여기서 다시 누웠더니의 번역은 원어의 문자적으로는 와이야샤브 와이시카브 해서 그리고 그가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누웠다입니다. 천사의 어루만짐과 떡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눕고 만 것입니다. 마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주님 하고 투정부리는 아이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얼마나 영육간에 지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다시 누운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의 사명을 일깨우고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두 번이나 천사가 와서 위로와 격려를 베풀자 이제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호렙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동일하게 엘리야도 이때 이후에 40주야 먹지 않고 호렙산에 갔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 엘리야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이후에 열왕기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또 제가 서두에 언급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지내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적인 좌절과 또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여 지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예를 들면 가까운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아무리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이라도 절망을 맛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이 축 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그러한 간단한 문장조차 입 밖에 내기 힘든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냥 주님 하면서 암울한 마음이 드는 그런 절망 가득한 상황은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올 때 인간은 엘리야처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래서 실제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다른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위로도 통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육적, 영적 양식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아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호렙산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영영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탓하기는커녕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의 생활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라면서 세 번이나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남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또 주의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구원의 그 길을 또 천국 백성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본문의 엘리야에게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또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 정말 절망과 낙심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또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